학교 다닐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번더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존재증명 욕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갖고 본문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적용점에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존재증명, 의롭다 하시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적용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요즘은 우리가 요걸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교는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본문 설명이 좀 충분하지 않고요. 본문 설명은 좀 지난주에 이루어졌다라는 전제하에 그 적용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용서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존재증명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건데요.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를 입증하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기독교에서 되게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이거 자체는 좋은 겁니다. 왜? 우리가 존재증명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회 일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단지 수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면서 일하고 싶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감당하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노동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딘 에너지로 사용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람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사실 존재증명 욕구 자체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적 사람이 되니까. 존재증명 욕구가 없다면 사람이 완전 개인화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굉장히 공동체적 사람이 되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먹고 살기에 풍요롭고, 내 좋은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도, 아, 뭔가 모자른데? 라고 느끼는 이유가 이 존재증명 욕구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회적 일원이 되고 싶어 해요. 그쵸? 근데, 이게 과도하기 때문에 요즘에 교회들에서 이것들이,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좀 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할 때. 이게 이제 문제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 존재증명 욕구가 문제로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계속 비슷한 단어를 쓰는데, 과도함의 문제예요. 보세요. 사람은 자아가 세 가지란 말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개인적 자아가 있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이 난 좋은 사람인 거, 그렇죠? 개인적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적 자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좋은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거, 이 관계적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일원으로 인정받는. 이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충족되어져야 자아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번, 2번이 없는 상태로 3번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1, 2번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는 3번이 100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3번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고, 관계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을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큰 문제는,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흔들려요. 그냥 일이 잘안 풀리는 것뿐인데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요, 이 사람의 존재가 흔들려 버려요. 왜저 존재가 흔들리지?라고 할 정도로. 그때 약간 과도함의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게 3번이 나에게 너무 큰 거예요. 이 우리 사회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진짜 그 중고등학교 때, 아 그래, 너는 참 좋은 애고 관계도 잘하는데 공부를 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 잘안 하죠. 큰일 났다고 그러죠. 공부 못하면. 큰일이 난 거야. 그리고 얘 어떤 애야? 공부 못하는 애야. 얘는, 아, 넌 공부는 잘하는데 사람이 좀 별로고 관계가 좀 그렇다. 네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조금 더 네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네가 관계적인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는 계속 잘해나가는 건 너무 잘하는 거. 이렇게 3분의 1로 가르치지 않고 공부 잘하면 너무 좋은 애야. 좋은 자녀이고, 좋은 사람이야. 그쵸? 관계 뭐 실존적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사실 학교에서만 그래요? 아니죠. 사회 나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 분위기에 우리 사회가 되게 경쟁적이고 사회적 자아를 너무 강조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때부터 경쟁이 강하다 보니까 불안이 있고 공부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사회적 자아를 되게 강조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3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1, 2번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안 풀리면 존재가 흔들려요. 이게 과도함의 문제예요. 두 번째, 존재증명 욕구에서 생기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곡된 기준의 문제예요. 여러분, 존재증명 욕구라는 건 내가 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원으로 인정받는 거라고 그랬죠. 인정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준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기준점에서 인정받는 거죠. 그럼 기준점이 뭐여야 돼요? 기준점이. 참여여야 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그 존재증명 욕구는 입증이 돼요. 왜? 일하고 있는 것 자체로. 내가 뭐 제품을 기획하고 있건, 연구하고 있건, 개발하고 있건, 디자인하고 있건, 생산하고 있건, 홍보하고 있건, 유통하고 있건, 서비스하고 있건.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건, 문화를 만들고 있건, 교육을 만들고 있건, 의료를 만들고 있건, 사법체를 만들고 있건, 경제를 만들고 있건,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고 있건, 종교를 하고 있건. 어떤 제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건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든지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만으로 뭐가 돼야 돼요? 존재증명 욕구가 충족돼야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사실 원래.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아무 자리도 없다고 하면 그건 고민을 해봐야죠.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면 고민을 해봐야지. 그래서 존재증명 욕구가 문제가 생기는 건 원래 그때란 말이에요. 자리가 아예 없거나 혹은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정말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할땐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존재증명 욕구가 흔들려야 되고, 그것도 내 존재를 흔들면 안 되고, 나의 3분의 1만 흔들어야 되는 건데. 요즘에 기준이 뭐가 돼요? 참여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는 참여와 사명까지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참여가 아니라 뭐가 돼요? 세 가지 기준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성공.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 아시겠죠? 참여만 해도 내가 사회 의미는 이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이 되는 순간, 여러분 성공은 비교치잖아요. 성공은 비교치. 모든 사람이 성공하면 아무도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은 유난한 거란 말이에요. 성공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소수밖에 못한다는 전제가 들어와요. 아, 나 이거 마이크 꼬였다. 좀 바꿔할게요. 좀 뒤에서 할게요. 예, 그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쵸? 누구보다 나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전반적으로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성공했어요? 아, 제가 무슨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성공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본인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왜? 항상 누구보단 실패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보단 실패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쪽을 보면 누구보단 성공했지만 저쪽을 보면 누구보다 실패했어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는 성공의 기준 들어오는 순간 내가 존재증명 욕구를 충족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한 60%의 사람은 아예 충족을 못 시키게 되고요. 실패자라고 본인을 느끼고 40%의 사람들도 계속 불안정해요. 아,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요 아래쪽을 보면서 이 정도면 성공했잖아. 라고 하다가도 또 위가 보이면 아, 난 성공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두 번째 존재증명 욕구의 기준으로 안 써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근데 많이 쓰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범적 모델이라는 기준이야. 모범적 모델이라는 기준. 모범적 모델.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라고 하는 사회가 제시한 가이드, 어떤 모범. 그 모범대로 살고 있으면 내가 존재증명과 충족된다고 느끼고, 나잘 살고 있다고 느끼고, 그 모범에 내가 미치지 못하면, 내가 뭔가 철길에서 이탈한 열차처럼, 뭔가 내가 탈선한 열차처럼, 내 인생이 어긋났다라고 느껴요. 그럼 여러분, 그 모범이 뭐예요? 모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그쵸? 상당한 연봉 받는 거. 자산 관리 잘하는 거. 노후가 대비되어 있는 거. 그리고 유행하는 소비에 동참하고 있는 거, 때에 맞게 결혼하는 거, 때에 맞게 아이 갖는 거, 그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거. 이게 모범이에요. 최소 9가지의 모범이. 이 모범을 하나의 레일도 이탈하지 않고 잘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 나는 직장은 좋은 데를 가졌는데, 아, 결혼을 못했어. 아, 난 직장은 좋은 데 들어갔고, 결혼을 잘하는데, 난 승진이 안 되네. 아, 난 승진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쟤는 아파트 갖고 뭐, 나보다 더안 좋은 직장이었는데 자산이 나보다 더 많네? 아, 난 자산 관리 제대로 못했어. 아, 나는 자산 관리도 너무 잘하고 다 좋은데 애가 공부를 못하네? 에, 나는 애초에 좋은 대학을 못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준이 뭐예요? 이 모범적 모델을 기준으로 쓰는 순간 내가 존재 증명 욕구가 충족이 잘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탈한 느낌이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뭔가 벌써 꼬였어.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면 존재 증명과 충족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세 번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준이 뭐냐면, 이것도 좀 문제적인 기준인데, 권위자의 인정. 어릴 땐 부모. 근데 잘 보세요. 나이가 들고 아직도 부모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내가 좋은 직장 들어오고 나름 괜찮게 사는데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게이 사람의 존재 증명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해. 청소년기 지나면 경쟁자. 경쟁자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 쟤보다 잘하고 싶어 해. 경쟁자.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 고등학교 때 나랑 비슷했던 애가 나보다 잘 나는데. 대학교 때 나보다 좀 못했던 애가 나보다 잘 되는데. 그럼 막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아, 그때 걔보다 내가 낫었는데, 경쟁자. 나이가 좀 들면, 청년기가 지나가면, 자기가 속한 사회, 직장 상사.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일 잘한다는 소리를 좀 들어야 돼. 내가 좀 두각을 나타내는 입장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상사한테 인정을 받고 있어야 돼. 조직의 인정을 받고 있어야 돼. CEO한테 인정을 받고 있어야 돼.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요. 더 나이가 들면 대중, 불특정 다수. 내가 그래도 약간 SNS에서 좋아요가 많든가 하면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어우 되게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불특정 다수한테 인정받을 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 날 설명했을 때. 그게 내 직업이건 내 무엇이건 간에. 그러니까 권위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쓰는 기준이. 부모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엔 경쟁자보다 잘하고 있어야 되고요. 직장 상사나 조직에서 인정받고 있어야 되고, 내가 잘 나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가 와! 하는 뭔가 스토리가 내 그걸 갖고 있어야 돼. 사람들이 와! 하는 게 없이 평범하면 내가 되게 실패했다고 느껴요. 내가 조직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으면 내가 한심하다고 느껴요. 내가 경쟁자보다 못 살고 있으면 내가 실패했다고 느껴요. 졌다고 느껴요.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계속 갈증이 나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게 권위자 인정을 기준으로 써요.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3개를 동시에 써요. 3개를 동시에 써요.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모범적인 모델로 내가 살고 있어야 돼. 그 9가지는 기본으로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 권위자한테 인정받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기준을 써요. 근데 거기에 뭐까지 있어? 과도함까지 있어.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럼 이 사람 어떨까? 막 존재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이 사람은 삶이 지진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또 이제 지엽적으로 이런 게 너무 심해지다 보면요.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존재 증명 욕구에 그렇게 많이 꽂혀 있고 거기에 막 이렇게 기가라고 있고 그게 증명이 안 돼요. 내가 불안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누군가에게 조정당하기 쉬운 사람이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인정해주면 여러분들을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돼요. 괜찮아요? 이 사회가 여러분 속한 조직이 여러분 사람이 제일 일 열심히 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존재를 걸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존재 증명 존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 존재를 걸고 일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기회를 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요, 인정받으려고 목숨 걸고 일합니다. 이 방법을요, 이 사회가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회사에서 이 방법을 써요. 여러분, 상사가 이 방법을 써요. 여러분들을 좀 까요. 자존심 상하게 해요. 새로 부임한 상사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조금 무시해요. 그런 다음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면 이 사람 목숨 걸고 일해요. 조직이 계속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인정해 주는 것 같다가 다시 흔들어요. 그리고 기회를 주죠. 인정해 주는 것 같다가 다시 흔들어요. 다시 기회를 주고요. 이 사회 전체가 이 방식을 사용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자기 존재를 걸고 이래요. 왜? 여기서 이 기회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기회에 내가 뭔가 결과를 모으지 못하면 내 존재가 흔드는 것 같으니까. 힌트 아시겠어요? 여러분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때로 교회도 이 방법 씁니다. 존재증명 욕구가 취약한 사람한테 존재감을 부여해주고 존재증명 욕구를 충족하게 해주면서 그 사람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내 존재증명 욕구를 충족하려고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존재증명 욕구를 충족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반적인 신앙 성장이 없는데 특정 부분에서 과도한 헌신을 해요. 보통 그 정도 헌신하는 사람은 신앙 성숙한 사람이나 하는 헌신을 이 사람은 특정 부분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부분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헌신하지 않는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맡았을 때는 세상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더니 내가 그 일을 안 맡으니까 세상 관심이 없어요. 거기.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정말 사명과 콜링과 성숙으로 내가 봉사하는 건지 아니면 그 교회가 이 사람의 존재증명 욕구를 자극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게 한 건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장한 건지 본인이 그렇게 반응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자산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존재증명 욕구에 과도해지고 기준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정말 인생에 달려야 될 지점에 와서는 번아웃돼 있죠. 정말 인생에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쳐 있죠. 여러분, 이 패턴이 있어요. 다시 존재증명 욕구 자체는 되게 좋은 거예요. 사회 일원이 되는 건강한 욕망이에요. 그걸 충족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굴러갈 때가 있어요. 특징을 아시면 돼요. 첫 번째, 과도할 때. 그게 안 된다고 내가 존재가 흔들릴 때. 두 번째, 기준이 이상할 때. 내가 성공이나 모범적 모델이나 내 주변의 권위자를 기준으로 쓰고 있을 때. 세 번째, 내가 뭔가 너무 자주 존재를 걸고 일하고 있을 때. 근데 그게 자발적인 것보다는 외적 자극에 의한 것인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뭔가 내 존재 증명 욕구가 잘못된 방식으로 역동하고 있고 그게 여러분 인생을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요. 부작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시작한 건데 가장 큰 부작용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일하는 건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노동량 자체가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자리는 불안정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생존 불안을 건드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이게 두 개만으로 기본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생존 불안은 우리가 안 느낄 수 없죠.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심을 신뢰하셔야 벗어날 수 있지만 지금 신앙적인 얘기로 곧장 넘어가는 거 아니니까. 생존 불안도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노동량의 피로감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가 여기에 뭘 넣어요? 여기에 존재 증명 욕구를 얹혀버려요. 권위자 인정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누군 저만큼 하고 있는데 난 못하고 있네라고 하고 모범적 모델에 비교해서 나는 뭐, 난 좀 B급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막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사실은요, 솔직히 봐요. 이 노동 업무량이나 이 생존 불안의 스트레스보다 이 존재 증명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아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더 많은 경우까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의 상당 스트레스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삶에서. 주변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권위자들에게 흔들리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패배감을 느끼고 내 인생에 탈선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너무 과몰입해서 일하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다른 것들은 방치되어 있고 방치했으니까 거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또 나한테 다시 스트레스로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큰 숙제는 악함의 문제이기보다 스트레스의 문제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걸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존재 증명 욕구가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두 배, 세 배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부작용 첫 번째예요. 이걸 오늘은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두 번째 부작용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개인적 자아와 관계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동시적으로 성취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회적 자아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1, 2번을 방치하는 거죠. 이게 너무 당면과제라고 항상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당면과제니까. 이게 너무 급하니까. 1, 2번을 항상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요, 신앙에도 급격하게 무관심해져요. 신앙이 내 삶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번에 꽂혀있기 때문에, 사실 신앙은 개인적 자아와 관계적인 자아의 측면이 더 많잖아요. 신앙은 영혼 회복, 개인적 자아 회복이고, 관계적 자아, 하나님과 사랑이고, 그 다음에 3번, 사명의 삶으로 3번도 연결되어 있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4, 4, 뭐 이렇게 이쪽이 더 크다. 4, 4, 2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측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을 생각하면 이쪽 측면이 좀 어차피 출발점은 여기니까 여기에 꽂혀있는 사람은 여기 급격하게 무관심해집니다. 이거 도움되지 않을 것 같으면 빠져라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문제가 약간 생겨요. 균형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문제가 생기죠. 세 번째 문제는 이기적이 돼요. 그 성품이 이기적이라는 뜻이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이어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가 요즘에 너무 힘들고 내가 해결해야 될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딴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겠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야. 고등학교 때는 대입 때문에, 대학 때는 취업 때문에, 취업하고는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계속 이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난 너무 힘들고 나한테 항상 당면 과제가 있으니까 뭔가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인 것 같고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기적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스트레스 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엇갈리고 사람이 이기적이 돼요. 일상적으로 많은 예들이 있겠죠. 이름 있는 학교나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존재가 사라진 것 같은 인생의 실패감을 느끼는 것들이나 그렇죠? 자기가 속한 회사나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우울이나 실망감을 많이 느끼는 거나 상사나 경쟁자 그리고 일반적인 성공이란 기준점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서 거기에 기대에 못 채웠다면 실패자, 패배감을 많이 느끼는 거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대로 살지 못하면 진짜 열차가 탈선한 것 같은 이제 어떤 진짜 사고당한 사람 같은 쇼크를 받고 그러니까 잘 해왔는데 하나가 안 되면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다 했는데 하나가 만약에 안 돼. 그러면 이제 못 견뎌.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내 인생에 모범적인 모델을 살다가 애가 공부를 못하면 그걸 감당을 못하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모범적인 모델이 되게 중요하다가 이게 탈선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 부모님도 되게 안타까운 게 그분이 느끼는 감정은요. 진짜 기차가 탈선한 것 같은 이런 사고를 당한 것 같은 충격을 느껴요. 정서적으로. 그런 경우들이나. 그쵸? 내가 행복감을 느끼지도 않는데 하루 종일 일 생각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적인 특징으로 나타나요.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과도하는 건 항상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좀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다루어 가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도한 존재 증명 욕구, 왜곡된 기준, 그러고 막 몰입돼 있으시면서 하나님께 이걸 이루어달라 이렇게는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야 지금 그게 그럴 일이 아니야 라고 나에게 계속 얘기하시지 왜 진짜 나 행복하라고 진짜 나 행복하게 살으라고 야 그게 그럴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지 근데 나는 여기 빠져 있으니까 그게 그럴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아 그래요?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 하나님한테 안 중요하시군요 나한테 무관심하시네요 이런다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빠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되셔야 돼요. 존재 증명을 충족하면서 사실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다루지 못하면 그런 흐름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루시는 게 먼저예요. 일반적인 대답부터 합시다. 일반적인 대답은 과도한 자기 증명 욕구에 대해서 일반 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사회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죠?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하는 대답은 뭐냐면요. 명상. 뭐 이건 교회니까 우리 대답을 얘기하니까 대목만 얘기합시다. 뭐 명상, 인문학, 취미생활, 가족과의 시간, 다양한 인간관계. 이게 사회에서 하는 첫 번째 대답들이에요. 좋은 대답이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 사회적 자아만 보지 말고 관계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를 돌봐야 돼. 라는 얘기를 사회도 계속 해줘요. 그렇죠? 근데 네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뭐그 요즘에 워낙 유명한 이효리 스타 그분이 한참 젊을 때 사회적 자아를 막 충족하고 사시다가 뭔가 허탈감을 느끼시고 관계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를 충족하시기 위해서 제주로 내려가셨죠, 그렇죠? 계속 요가하시고 내면적 자아를 충족하고 또 남편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관계적 자아를 충족하고 근데 내 사회적 자아가 너무 없어진 것 같으면 한번 와서 또 쓸고 가시고 이분이 세상 건강하게 사시는 거야, 제일 부러워.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너무 사회적 자아만 그 정도 스타들은 다 사회적 자아만 충족하고 살거든요. 이분은 또 이렇게 내려가. 그러다가 이제 또 1, 2번만 충족하고 사는 건또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3번도 충족해야 돼. 그럼 또한 번씩 와서 쓸고 가시고. 그다음에 또 제주도로 내려가시고. 부러워 죽겠어. 그럼 이게 되게 좋은 일반적인 모델이에요. 여기 보세요. 되게 좋은 샘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큰 성공 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더 뭔가 활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내가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전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냥 균형을 계속 맞추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균형을 맞추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번도 더잘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명상하고 인문학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 자아를 돌봐주지 않고 사회적 자아로 다니는 사람은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고 창의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져서 결국은 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문학을 강조하고 명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치고 건강한 가족 관계 있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거, 그렇죠? 그럼 그런 얘기도 귀를 기울이세요. 필요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에서 하는 대답 한 가지 더는 사회와의 동등한 관계, 자기만의 성공. 이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균형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세 번째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 사회적 자아를 성취하는 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첫 번째, 사회와의 동등한 관계 이 문장 기억하신 게 좋아요. 사회 동등한 관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회는요, 여러분 직장 상사는요, 여러분들의 조직은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할 만큼 권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선하지도 않고요, 의롭지도 않고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을 평가할 만한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반응을 하는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위에 나를, 내 존재를 평가하는 권위자예요? 아니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파트너십이죠. 그렇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 반응을 하는 정도의 존재는 못난 존재나 악한 존재는 아니지만 나를 평가하는 권위자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아가는 파트너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직, 여러분들의 상사, 여러분들 권위자로 세우는 그 무엇, 모범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든 뭐든 간에 성공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건 여러분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어요. 이게 사회의 동등한 관계예요. 사회를 대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등한 관계를 매셔야 돼요. 사회가 모범적인 모델을 얘기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봐. 아니에요. 사회는 별 생각 없어요. 신중하게 검토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찰하고 그 대답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러면 좋던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가볍게. 그렇죠? 그냥 동등한 관계를 외칠 수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가 뭐예요? 나만의 성공이죠. 이건 우리 입장에서 완전 반대적인 얘기지만 사회에서 하는 대답이에요. 성공의 기준을 사회가 쓰는 기준을 곧장 갖다 쓰지 말고 자기 존재증명을 충족하는 기준을 스스로 세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다그 얘기예요. 여러분 뭐 책도 있고 강연도 있고 유명하다는 사람이 되게 뭐 박사라는 사람이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 5분만 들으셨으면 다 제가 다 얘기해서 요 얘기예요 그냥 요 얘기. 근데 들으세요. 도움이 됩니다. 너무 쏠려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일반적인 조언도 큰 도움이 돼요. 여기까지 일반적인 얘기 끝났어요. 이제 우리 얘기합시다.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보세요. 다시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해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줄 아세요? 인간으로는 얘기했었죠? 우리한테는 현상적인 자아가 있어요. 그쵸? 살면서 형성된 거, 환경에 영향받는 거, 우리 육체에 영향받는 거, 현상적인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진정한 자아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내 모습이 있어요. 우린 영혼을 갖고 있다고. 이게 한 번도 발현되지 않았지만, 다 이게 진짜 나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볼때뭘 보세요? 이런 현상적인 내 모습을 보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장으로 나를 보세요? 내가 모범적인 모델로 살고 있는가로 나를 보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볼때뭘 보세요? 진짜 나로 나를 보시죠. 이게 의롭다 하심이죠.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 영혼으로 나를 보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넌 정말 선한 존재야. 넌 아름다운 존재야. 넌 사랑스러운 존재야. 넌 유능한 존재야. 네게 맡겨진 사명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 애야. 내가 그걸 다 너한테 줬어. 그 관점으로 나를 보시죠, 그쵸? 만약에 내가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믿으면, 내가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이 영혼을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 이 전제증명 욕구의 문제는요, 80%가 이미 해결돼요, 여러분.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내가 개인적 자아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난 있는 그대로 좋은 사람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개인적 자아가 해결되면 내가 사회에서 뭔가 해결하면 여러분의 그 존재증명 욕구가 충족되고 뭔가 안정감이 생길 것 같죠? 내가 내 중심이 단단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쓰는 한 여러분들의 그 안정감은 절대 스테이블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권위자들이라는 건 새로 등장하는 거고 모범적 모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해내기가 어렵고 성공이랑 항상 그위가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깨닫잖아요. 그럼 나는 더 이상 내 존재를 세상에 증명할 필요를 못 느껴요. 내 존재에 대한 만족감이 온다고. 난 좋은 사람이에요 이미.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날 인정할 만큼 권위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미 존재적인 만족감이 와요. 두 번째, 관계적인 거. 하나님께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요, 관계적인 만족감이 와요. 그러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만족감, 자아 성취의 만족감 중에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럼 이미 70%, 80%가 해결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해결되고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는지 아세요? 아, 그래. 나 사회적 자아도 성취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거 못하는구나. 아, 그럼 이거 이렇게 해보자. 라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이 사람이 일도 저 잘해요. 막그 일이 아니면 막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어깨 힘빡 주고 일하다가 결과가 좀안 되면 그거 갖고 완전 이렇게 흔들리고 누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에 지적해주면 그거, 아, 고치면 되는데 그거 고치기보다는 그게 무슨 지적받은 게날 비난받은 것처럼 주저앉, 이러면 무슨 일이 돼? 그분 존재를 걸면서 일하는 게 처음에 단기간엔 잘 되지만요, 업무량이 늘어나지만, 이러고 일하면 내 속에선 진폭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당장 못하는 거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내가 그걸 객관적으로 검토할 여유도 생기고, 단점을 지적받았을 때, 아, 반성할 줄도 알고, 고칠 줄도 알고, 다시 시도해볼 자신감도 있고, 그렇게 되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또 풀려나간다고요. 그럼 80, 90이 해결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대단한 성공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객관적으로 모범적 모델을 다 레일로 살고 있지도 않아. 주변 사람한테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본인은 본인 일과 본인 사명, 그리고 본인의 사회적 자아에 되게 자부심이 있고 만족감 있는 게 느껴져. 이런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을 느끼는 거. 그럼 의롭다 하심은요, 여러분 인생에 천 가지를 해결하고 만 가지를 해결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은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꿔요. 의롭다 하심은 여러분들 구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현실에 빠지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백문일답이라는 거 아세요? 뭐 했었죠. 뭐, 무슨 질문하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거 되게 웃겨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뭔지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웃긴데 여러분 그거 자체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만 가지 문제 여러분을 해결하고 천 가지 문제 여러분들을 끌어낸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뭔것 같아요? 진짜 직장 문제인 것 같아요? 직장 진짜 성과가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진짜 투자 문제예요? 진짜 내가 모범적 모델을 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진짜 결혼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진짜 애가 없는 게 문제예요? 진짜 승진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진짜 애가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정말 그게 문제예요? 아니면 존재증명 욕구가 연동돼서 지금 문제가 되게 커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구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성공을 경험했을 때 느꼈던 평안과 비교될 수 없는 평안이 여기서 와요. 이거는, 아,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산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다시 반복되면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일도 더 잘해요. 아, 사회적 자아는 당연히 또 다른 문제지. 내가 영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거 한다고 저게 되는 거 아닌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갖고 절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진짜, 여러분 어깨가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져요. 정말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져요. 우리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에 사실 누구와 비교하고 있고 그 누구가 특별히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남들은 이 정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고 또 어느 날 또 누군가에게 건드려지고 나보다 뭐 내가 생각했던 내가보다 뭐 좋은 직장, 좋은 자산, 좋은 가정, 뭐 좋은 여가 생활 뭔가 갖고 있는 사람 보면 왠지 좀 건드려지고 좀 우울해지고 뭔가 일하다보면 직장 사는데 깨질 때도 있고 회사에서 잘릴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연봉이 낮을 때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일로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게 날 너무 막 힘드네. 그래서 내가 힘들고 힘드니까 내가 안쓰럽고 안쓰러우니까 내가 맞는 것 같고 난 그렇게 힘드니까 스트레스 풀러 또 이런 걸 해야 되고 내가 함부로 살고 함부로 사니까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혹시 이 역동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걸어나오고 싶으시죠? 여기서 걸어나오는 거는 일이 잘 되는 것밖에 없다고 자꾸 생각하시죠. 그래서 정말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거나 정말 좋은 직장이 떨어지거나 우리 직장에서 나를 엄청나게 인정해 주거나 아니 어디서 자산이 떨어지거나 뭐 그래야 이게 해결될 것 같으시죠. 아니요. 여러분들 그 비슷한 거 가지신 적 있으셨는데 그때 여러분 충분히 해결됐다고 못 느끼셨었어요.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더라고 얘기하셨지. 정말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 앞에 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로마서 설교, 이것도 로마서 설교의 예와 하나인데, 그러면 절대 로마서 설교할 동안만큼은 정죄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잘못된 자기증명 욕구에 빠져있다는 걸 알았어요. 전 이 설교 끝나고 그런 얘기 절대 듣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또 하나의 정죄고 그거 알아서 뭐하게?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그거 알면 더 스트레스 받아. 그거 알고 끝내실 거면 잊어버리세요. 그것만 알고 끝나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알아 뭐하게? 안다고 바뀌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렇죠? 7장, 로마 7장에 율법이 우리를 더 사망 아래로 잡아가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알아봐 왜 정죄만 하지? 아는 이유는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해결하자는 거죠. 회복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앞에 서셔야 돼요. 말이 너무 막연해요? 아,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이게 구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앞으로 계속 그럴 여러분 이걸 한번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파도는 여러분 앞에 계속 닥쳐올 거예요. 계속 닥쳐올 거라고. 저도요. 뭔가 수준 있는 교회를 세워서 저를 입증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엄청 영적 수준이 대단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어요. 저도요,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고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고요. 교회가 이 정도 됐으니까 되게 안정감 느끼고 내가 성공했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내가 나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생각이 틀려요? 이 생각 어떤 것도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가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게 뭐가 문제인데? 내가 더 많은 사람한테 내 영향을 펼치고 싶은 게 뭐가 문제인데?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세운 거에 내가 자부심 과 만족감을 느끼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게 과도하면 문제죠. 과도한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알아. 나만 알아. 내가 과도해지잖아? 그러면요. 불안정해져요. 내 중심이. 불안정해져요. 행복감이 없어져요. 일에 쏠려요. 뭔가 짜증이 많아져요.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뭔가를 비판하는 것들이 늘어나요. 그럼 그때요, 전 사역기도 안 합니다. 나는 지금은 사역기도 할 때가 아니야. 왜? 내 사역기도는 이걸 더 늘려버리거든. 이걸 더 늘려요. 그러면 그때는 사역기도 멈춰요. 기도 제목기도 멈춥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와요. 여러분, 그때 나를 정죄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때로 자주 그러는 거니까 절대 정죄하지 말고 그냥 아, 내가 사회적 노출이 너무 과했나 보다. 내가 사회적 노출이 너무 과하니까, 아유, 좀 이쪽으로 가야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일을 열심히 해서 피곤하면, 아,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나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피곤은 나를 정지하지 않잖아. 왜 피곤해?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노출이 너무 많아서, 내이 사회적, 세상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관점에 너, 내, 이 관점에 내가 너한테 너무 젖어들었는데? 라고 하면, 잠깐 멈춰 쓰셔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저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나의 모든, 하나님께 나를 볼때 목사로 보지도 않으셔. 나무의 숨결이 얼마나 했나. 하나님 그런 거 나한테 안 중요해. 하나님은 내 영혼이 중요해요. 내 영혼이 중요하다. 하나님 내 직장 상사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내가 이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주신 사명만큼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서고, 내가 참여라는 기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가 사명이라는 기준점을 내 인생에 다시 회복할 때, 나한테 젖어들었던 그 모범적 모델의 기준과 주변의 권위자의 기준과 성공의 기준들이 싹 사라지면서 나는 평안이 딱 오고 우리 교회에 내 사회적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다시 즐겁게 내 일을 할수 있어요. 그 일을 할수 있다. 그럼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항상 앞부분도 있다니까 나도 여러분들 다 그런 것처럼 나도 앞부분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내가 옛날에 몇년 전지도 몰라. 십몇 년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옛날 대학교 교회 후배를 만났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대학교 뭐 오빠 반가워요. 그래서 그래 막 반갑다 라고 하는데 뭐 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그냥 어디 교회에서 부목사 하고 있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랬거든. 아, 전 목사 전 오빠는 좀 대단한 사람이 될줄 알았는데 그랬거든. 내가 갑자기 그게 나한테 사회적 평가를 하고 오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실패했나? 내가 사실 좀더 성공했어야 되나? 아, 좀 내가 좀 부끄럽고 뭔가 성공해야 될것 같고 그런 기분이 하루 이틀 들더라고. 그날의 기분을 되게 오랫동안 기억해요. 그럼 그럴 때 있죠. 친구 집 놀러 갔다는데 왠지 갑자기 우울해질 때. 친구 집 갔는데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내가 그냥 대학 20대 때 같이 이렇게 지내던 어떤 선배 집에 놀러 갔는데 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 근데 현관문 열었는데 짜증이. 아, 현관이 왜 이렇게 넓어? 우리 집만 하잖아. 그러니까 현관이 왜 이렇게 넓어? 현관 들어가면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 우리한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쵸?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성공하는 건 절대 그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절대 그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의롭다 하심에 쓸때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지 마시고 그런 날에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날 그냥 그런 날이 있는 거니까 그런 날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서셔서 다시 주의 의롭다 하심 아래 주의 사랑 아래 주의 사명 아래 참여라는 기준 그래서 내 사회적 만족감을 회복하는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진짜 마칠게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거다한 가지. 이 설교에 소원하는 거다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노동량이 미친 듯이 많은 것도 아닌데, 오늘 먹을 게 없고 누울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스트레스가 높으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내려놓읍시다. 좀 내려놓읍시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 여기서부터 더 아름답게 풀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내려놓음의 은혜 하나님께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낮추시네. 그 은혜를 받으시고 회복되셔서 이번 한 주도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중에 이 찬양 같이 할 텐데, 음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찬양 가사도 가사인데, 저는 그냥 톤. 아까 저 찬양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지난주에 설교 드렸죠. 오늘도 같은 설교예요. 그쵸? 무슨 설교예요? 하나님 햇살 아래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 의롭다 하신 햇살 안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 다시 뽀송뽀송해진다니까? 그죠? 근데, 저이 노래가, 이 찬양이 그 톤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 톤을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이 찬양이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쭉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 딱딱한 얘기를 이렇게 따뜻한 톤으로 얘기해요. 그쵸? 그 하나님 아래 앉아있는 것처럼. 이 찬양 부르시면서, 들으시면서,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으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꼭그 얘기 안 해도 돼요. 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 마음이 의롭다 하심으로 회복되면 그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은혜를 함께 이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지금 일어나 예배합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요거 때문이라면, 하나님 제가 너무 긴장하는 것 같고 너무 의미를 두는 것 같고 사실 내가 여기 존재를 거는 것 같은데 주님 이 마음 좀 덜어내게 해달라고, 이 마음 좀 덜어내게 해달라고, 내가 여기서 인정받는 게 내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좀 알게 해달라고. 또 하나,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저 주의 은혜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그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필요할 뿐 입증하는 것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필요할 뿐 입증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지금 햇살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들만 생각하시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여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여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여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햇살로 이들을 비추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들을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햇살로 비치셔서 이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보는 시각과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에서 나를 판단하고 그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고 함께 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은혜로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은혜로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건강한 은혜를 지키도록 하셔서 우리를 정말 의롭다 하시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것 중에 이 세속의 물들, 이 세계를 본받는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 여기서 건져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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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여기서 건져주옵소서. 이 세상의 평가 흔들 은혜들을 주께 건져주옵소서. 아버지들 정말 저희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여기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에 지쳐있는 자들과 함께 하소서. 정말 세상에 지쳐있는 자들과 함께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존재 증명 욕구 때문에만 힘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업무량 자체로도 너무 힘드십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상황 자체에서 너무 힘드십니다. 그건 이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인도해주신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돼요. 도우신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겁니다.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하나님 내 직장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일해야 하고 내가 현장에 이런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 혼자 정말 꾸역꾸역 하고 있긴 하지만 주님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지 정말 내 영혼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일상의 일들 내가 잘 감당해 해달라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환경 나를 이끌어달라고,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가정,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들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들의 직장이 이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들의 불안정한 환경이 이들을 바꾸지 못하도록 아버지 이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주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하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하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감사 안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감사 안해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 퇴근할 때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무너뜨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주 마음을 너무 어그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보시고 내 주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과정에서 우리를 지키신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과정에서 우리를 지키신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의 현장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지켜보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켜보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켜보아요 주소 주님께 지켜보아요 주소 아버지 주님께 지켜보아요 주소 주님께 지켜보아요 주소 주여 주님께 지켜보아요 주소 아버지 주님께 지켜보아요 주님께 전합니다 주님께 지켜보아요 주님께 아버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이 잘못된 기준들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많고 이 세상의 고단한 삶이 또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생활을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힘이 저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롭다 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는 그 기준들로 나를 평가하느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내가 더 이상 성공을 기준으로 바라보거나 모범적 모델을 기준으로 바라보거나 주변의 권위자의 기준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로 내 사회적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을 살아가는 게 참 고단합니다. 내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 서야 하는데 일터에서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신없이 일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지칩니다. 주님. 그런데 새 힘을 주셔서 어떤 의미에서 감당이 어려운 노동량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 동행하심으로 새 힘 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새 힘 주시는 은혜, 주님께 의롭다 하시는 은혜, 구원을 헤매고 삶에서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신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